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이 따르는 영광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새 언약의 직분을 율법과 대조하며 명확하게 밝힌 바울은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이 직분을 받고 나서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충분히 지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목회한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지 않고 더 쌓이게 되자 바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를 다녀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를 갔어도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인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쓴 것인데 당시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사역지를 떠난 것이라 마음이 힘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1절에 보면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한 죄인 중에 개수가 주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에 지금의 내 상황보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자신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나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고 오해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어떤 자세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서술합니다. 2절에 보시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만 바울은 율법을 범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끄러운 일들, 차마 드러내지 못할 어긋난 일들을 이미 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속여 미혹했지만 자신은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잡하게 하다의 원어의 뜻은 불순물을 섞다라는 뜻으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순수한 복음에 율법과 유대주의 전통을 섞어서 예수님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며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도 아는 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모든 사람의 양심으로 스스로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거짓 교사와는 다르게 바른 말씀과 행실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사도로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마음이 가리워진 자들이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3장 13절에 소개된 모세의 수건의 이미지를 재사용한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리워졌듯이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 세상의 신, 즉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혼미하게 하다의 헬라어 뜻은 맹인이 되게 하다입니다. 복음 외에 무언가를 자꾸 첨가함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짓 선생들처럼 거짓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군림하며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자신이 교회에 종된 것만을 전파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가 되신 것과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고 예수님에 대해 오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의 마음속에 비춰주셨습니다. 바울 혼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밝혀주심으로 복음을 깨달았고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깨달은 보배와 같은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구운 그릇입니다. 이는 비싸지도 않고 쉽게 깨어져 큰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 질그릇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신과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은 복음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왜 질그릇과 같은 인간에게 맡겼다고 합니까? 7절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 버려졌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는 것은 검투사들이 벌이는 격투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는 것인데 맞아 쓰러졌지만 죽을 위기에 처해졌지만 그럼에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예수님과 함께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그것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는지를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지만 그러나 이 직분을 감당하기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했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자신과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감사함이 있었고 또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위해 많은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고난이 따를 수 있고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들답게 주님과 함께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포